오늘은 시편 86편의 말씀입니다. 이 본시편은 시편 3권의 시편 내용 중에서 유일한 다윗의 시입니다. 교만한 원수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다윗이 자신의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시편의 내용입니다. 본시편의 정확한 역사적인 배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이 자신이 대적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쓴 시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시편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1절부터 7절까지는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한 시인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시인이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6편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위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생명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과 궁핍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시면 히브리어 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이란 뜻인데요. 여기 개역 우리 개정에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그 내용들이 번역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위기 상황 앞에서 자신의 연약한 실존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보통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질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간구하는 부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부류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처해져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함으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은사와 능력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혜택을 받고 있고 다양한 능력들과 다양한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실력들을 겸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마치 우리 자신에게 흘러나오는 힘과 능력으로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힘과 능력의 동인이 우리 스스로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만하며 자고하며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업이 승승장구를 하고 남들보다 공부가 쉬워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진로의 길이 열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환대 가운데 남들보다 더 빠른, 더 이른 나이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모든 자연인들의 한계라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바른 자아 정체성을 지니지 못한 채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 또 성도들의 한계라는 것이죠. 이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우를 우리 성도들 역시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삶의 가치와 기준과 목적은 세상화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사람은 위기와 어려움 또 스스로의 자구책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 직면할 때 비로소 마음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들은요, 절대 낮아지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과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사망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티브 도나유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여섯 가지 방법 중에 사막 가운데 걸어갈 때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전할 때요, 이 차량이 모래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래 구덩이에 빠질 때 이것을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것. 이것이 공기압이 낮아지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타이어의 면적이 모래와 닿는 면적이 넓어지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순간 자신의 삶에 가득 차 있는 허풍에 이 잘못되어 있는 자존감과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기회로 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자연인들이 위기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 바로 왕이 그랬죠.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실수록 더욱더 강팍한 마음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칼빈의 중요한 신학 주제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하죠. 또 다른 표현으로 이것을 앞자를 다 줄여서 튤립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인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것이 바로 칼빈의 튤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제한적인 속죄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성도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시편 86편 2절의 말씀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겠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히브리 원문에는 보면 여기에 또 키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문에는 있는데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셔야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경건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윗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튤립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와 성도의 견인은 제한적인 속죄를 받은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지닐 수 있으며 경건한 삶의 습관과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경건의 삶을 훈련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삶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의 믿음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선한 열매와 경건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선 또 어떤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경건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건의 씨앗을 뿌리는 작업들이 우리 안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씨앗을 뿌리고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예, 주님께 부르짖는데 언제 부르짖습니까? 아침에만 부르짖습니까? 예, 종일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바쁜 현대인의 일상 가운데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시간과 상황이 오히려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종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주, 아도나이,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자신은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물이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종일 이 위기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만 부르짖고 있습니다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이 여기소서라는 그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답답한 현실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많고 상황이 너무 복잡하여 가지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기도조차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문장의 고백이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로마 카톨릭과 지금도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떼제 공동체에서는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자들이 있죠. 이들은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호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의 간구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 삶의 현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간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86편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등장하는 우시아 왕에 대한 소개를 할 때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각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러니까 여기만 이 우시아 왕에게만 표현되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 우시아 왕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그가 강성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또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형통케 하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우시아 왕입니다. 복된 이 한날 우리 역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우시아 왕과 같이 우리 삶의 모든 온종일 주님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시는 기도를 드리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시는 복된 이 한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